제3장 제3차 간증 1936년 10월 20일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믿음 생활. 나는 이미 두 차례 간증을 했으므로 더 이상 간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더러 한 번 더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개인에 관한 일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자주 사람들이 간증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들의 간증을 전설적인 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어떤 간증은 합당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간증은 사도 바울의 삼층천의 체험과 같이 14년 후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간증들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4일도 안 되어 말해버립니다. 금전에 관한 일. 금전은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나는 내 생활의 문제를 매우 염려했었습니다. 만일 내가 교파에서 전도사가 되었다면 매월 고정된 월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고로 매달의 월급을 의지할 수 없었고 주님을 의지해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21년, 1922년에는 중국의 전도사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세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월급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도사들은 전시관으로 나와 주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우리와 교통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약 50여 명이 완전히 주님을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22년 때보다 훨씬 보편화되었습니다. 오늘 각지의 형제 자매들은 전도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전보다 많이 진보했습니다. 나는 10여 년 후에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종들의 필요에 대해 더욱 관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믿음으로 생활하겠다고 표명함. 앞에 간증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나는 여전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또 학교 내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기도해 본 후 저는 아버님께 오늘부터 더 이상 아버님의 돈을 쓰지 않을 것을 밝혀야 한다고 느낍니다. 한면으로 아버님의 책임으로서 저에게 많은 돈을 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장래에 제가 돈을 벌어 아버님을 부양드리기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전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께 돈을 돌려드릴 수 없고 이자를 계산해서 드릴 수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학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모친은 때때로 내게 5원, 10원씩 주셨는데 봉투에는 니토생 형제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친의 신분으로 내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친에게 내 태도를 밝히고 나자 마귀는 나를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가령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어서 또다시 부친에게 돈을 달라 했다 하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너는 너무 빨리 부친에게 내 태도를 밝혔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어 둔 후에 믿음 생활을 했어야 합당하다. 그러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친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표명한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한 번도 부친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외지로 나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앙망함. 그 당시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오직 여자도 자매만이 월급을 받지 않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영적인 누님이고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중국과 외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사역의 범위가 아주 넓어서 곳곳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정반대여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앙망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만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을 계산해 보니 1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사르밭 한 가부에 통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가루 두 움큼도 없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녀의 생활을 지켜주셨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21년에 나는 두 동역자와 함께 먼저 복건이라는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다른 지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는 4원밖에 없었고 이것으로는 세 사람의 차표도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표 석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복건성 남쪽 고랑서에 있을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도둑 맞아서 집에 돌아갈 여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 묵으면서 한 작은 예배당에서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두 동역자에게는 돌아갈 돈이 있었지만 내 돈은 이미 도둑 맞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듣고서 나는 매우 난처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돈을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여비를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 사람이 찾아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들과 대화할 만한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였고 내 믿음을 요동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나는 갓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젊은 사람으로서 아직 믿음으로 사는 공과를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귀는 내일 아침 동역자에게 부탁하여 차표를 대신 사달라고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에게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지만 내 손에는 아직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같이 짐을 꾸리고 일러거를 이미 빌렸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 형제가 기차를 타야 하는데 그 기차가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그의 손에는 차표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안배하여 그에게 차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동역자들은 인력거를 탈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세 대였고 나는 맨 나중에 탔습니다. 인력거가 약 40야드 정도 갔을 때 뒤에서 긴 와이셔츠를 입은 한 노인이 니 선생 잠깐만 기다리시오 라고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인력거부에게 수레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음식 한 보따리와 봉투 하나를 내게 주고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마련하심에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4원이 있었고 그 돈은 차표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귀는 계속 나에게 보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좀 염려가 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형제가 나에게 왕복 차표를 주었습니다. 1923년 위강의 형제는 복건성 북쪽에 있는 건구라는 곳에 전도하도록 나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내 호주머니 속에는 10여 원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는 여비의 3분의 1밖에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나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 속에는 내게 있는 5원을 한 동역자에게 주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본래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정말 돈을 사랑했고 돈을 내놓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께 주여 만일 당신이 나에게 5원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원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탄에게 속아서 기도한 후 5원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에서 오직 이때 한 번 돈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5원을 그 동역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보낸 후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동역자가 내게 왜 이 돈을 자기에게 주느냐고 묻자 나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는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비를 위해 15원으로도 부족한데 당신은 나에게 5원을 누구에게 보내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부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먼저 기선을 타고 수구에 가서 그 다음 다시 작은 나룻배로 건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구에 가는 데에는 돈이 조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선이 도착할 때쯤 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주님께 만일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배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수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공들이 내게 흥정하러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배삭스로 단지 7원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 예상 밖의 가격이었습니다. 평상시의 배삭스는 이것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공에게 왜 이렇게 값이 싸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 배는 한 정보관리가 전세낸 것인데 나는 백고물에 따로 한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배삭시 얼마인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래 내 호주머니 속에는 15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동역자에게 5원을 보내주었고 작은 기선의 배삭스로 몇 전, 나룻배의 삭스로 7원, 음식을 사는데 1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건구에 도착했을 때 아직 1원 30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안배하심은 언제나 선한 것임을 인해 그분을 찬미합니다. 건구에서 일을 마치고 복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충분한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토요일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심중에 확신이 있었고 복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동역자에게 우원을 보내주라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주기를 아까워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위해 여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영국의 필립스라는 한 선교사가 위 형제와 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형제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그는 나에게 내 메시지로 인해 그와 그의 선교단체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왕복 여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여비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당신이 복주로 돌아간 후에 일본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한 복음 전파자 윌키스 씨가 쓴 사역의 폭발력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즉시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느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책이 아니라 여비였습니다. 나는 그의 헌금을 받지 않은 것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저녁을 먹고서 나는 위 형제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필립스 씨의 도움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위 형제는 내 경제적인 형편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비를 빌렸다가 복주로 돌아간 후에 다시 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이 문제를 내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는지를 보기 원했습니다. 이튿날 출발하려고 할 때 내 호주머니 속에는 단 몇 점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중 나왔고 어떤 이는 내 짐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주여 당신은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고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쯤 갔을 때 필립스 씨가 사람을 통해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누가 당신의 여비를 책임졌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의 당신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나이든 형제도 한 몫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서 이 돈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느꼈으므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복주로 돌아올 여비뿐 아니라 한 번에 부흥보를 인쇄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복주로 돌아온 후 전에 그 우원을 받았던 동역자의 아내가 나에게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당신이 쓰기에도 부족할 텐데 왜 우원을 저의 남편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 우원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집에는 1원밖에 남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에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내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산보를 좀 해야겠다고 느꼈고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그에게 우원을 주었습니다. 그 우원을 5일 동안 다 쓰고 나자 하나님은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우원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굶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고서 나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우원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이것이 내가 일생 동안 배운 공과입니다. 이제 나는 경험이 있어서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주실 것임을 압니다. 이 길은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겠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의 까마귀의 공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자주 마지막 일원을 쓸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나는 이것을 14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공급했던 사람이 오늘 공급하지 않을 수 있고 공급하는 무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길에서 여러분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부득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10가지 또는 20가지 이상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확실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두어야 합니다. 두랩돈을 드린 과부가 그녀의 천연적인 면에서는 드리기를 아까워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미해야 합니다. 아멘. 문서 사역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앙망함. 1922년부터 나는 복음 전도지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고 쓰기를 마치고서 인쇄비와 발송비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일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일에 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한 동역자의 아내를 비평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운데 자매였습니다. 집회 후에 그녀는 집회 장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러 들어가다가 그녀를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비평하면서 그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평이 참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회 장소를 떠날 때 나는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후에 나는 인쇄의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장애물을 이미 제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네가 그 자매를 비평한 것은 기도의 한 장애물이다. 그것을 제하라. 너는 가서 그녀에게 죄를 자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속의 죄는 사람에게 자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사실이나 너의 상황은 다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에 나는 가서 죄를 자백하기로 했으나 막상 그녀를 대면하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자백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나는 가서 죄를 자백하고 싶지만 본래 그녀가 나를 아주 존경했는데 만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녀가 나를 멸시하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른 일을 시키시면 하겠지만 그녀에게 죄를 자백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께 인쇄비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변론을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를 자백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죄를 자백하고 피차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이후로 두 사람은 주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15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지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복음 전도지에 인쇄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내가 모든 장애를 제거한 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인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약 천여 장의 전도지를 뿌렸고 매번 2-300만 장을 인쇄하여 각지 교회에 공급하고 발송했습니다. 문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 수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에게 부흥보를 출간하여 무료로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중국 전역에 걸쳐 모든 영적인 간행물이 유료였고 오직 내가 출간한 간행물만이 무료였습니다. 나의 편집실에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자주 원고를 썼고 원고를 완성한 즉시 인쇄했습니다. 원고를 인쇄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했습니다. 내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도 없이 인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생토록 내가 웃은 지 얼마 안 되어 누가 내 문을 두드렸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한 중년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집회에 오는 자매였으나 내 마음은 그녀에 대해 유달리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주 돈을 사랑했고 동전 하나를 미아 달러로 여겼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어떻게 신문을 인쇄할 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한 시간쯤 전에 나는 속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철저히 헌신한 적이 없고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너는 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다 마친 후 30원을 책상 위에 놓으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책상 위에 간행물의 원고가 있고 돈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즉시 이미 상의된 인쇄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내게 준 돈은 1,400부의 신문을 인쇄하기에 충분했고 포장비와 발송비는 따로 헌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번 출판 부수는 7,000부 이상이고 모든 비용은 앞에서 서술한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이 시기적절한 공급으로 충당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모금을 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끔 내게 돈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나는 단순히 그분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돈을 받음. 사람이 재물을 잘못 처리한다면 다른 많은 일에 있어서도 필히 잘못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일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영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보내올 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모님께 그들의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포한 이후로도 나는 학교에서 여전히 2년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비록 어디서 공급이 올지는 몰랐지만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받기를 배워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 사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과 같이 한면에서는 흘러들어오고 또 한면에서는 흘러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10분의 1을 드려야 했습니다.